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쿠팡의 김범석 의장이 한 달 만에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습니다.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겠다면서도 이른바 셀프 조사를 하느라 사과가 늦었다고 했습니다. 또다시 논란을 정당화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먼저 임지수 기자입니다.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신고한 지 40일째 되는 오늘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이 처음으로 사과했습니다. 김 의장은 쿠팡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리고 국민들이 실망한 상황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초기 대응이 미흡하고 소통이 부족했다고 인정했습니다.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한 뒤 모든 사실이 확인되고 사과하는 게 최선이라 여겼지만 오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장은 조사 초기부터 정부와 전면적으로 협력해왔다며 정부의 기밀 유지 요청을 준수했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국민 설명이 소홀했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논란의 자체 조사 결과를 또 한 번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한 달간의 노력 끝에 유출된 고객 정보 100%를 모두 회수했다며 유출자 진술과 범행 도구를 확보해 유출 정보가 3천 건으로 제한된 점, 외부 유포되거나 판매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는 등 자체 조사를 통한 셀프 결론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중대한 침해 사고를 방치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당사자가 불완전한 조사 결과를 일방적으로 거듭 공표한 겁니다.
퇴직자 계정 권한 관리를 실패하는 것은 물론이고 5개월 동안 이상 징후를 전혀 감지하는 것에도 실패하고
제한적인 정보를 공개하면서 직원 개인의 일탈을 강조한 결과 발표는 또 다른 소비자 혼란을 부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청문회에 출석하기 전에 액션을 취했다 표현하는 것이지 자체 조사 결과 그 내용을 법원에서는 아주 중대하게 다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근데 사실 보여지진 않지만
김 의장은 사과문에서 보상안을 마련해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사과는 했지만 청문회에는 못 간다는 게 쿠팡 김범석 의장의 입장입니다. 예정된 일정이 있고 변경이 어렵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국회에 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비판이 이어졌고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언급했습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모레 30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국회 쿠팡 연석 청문회에 김범석 쿠팡 INC 이사회 의장이 또 불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현재 해외 거주 중으로 예정된 일정이 확정돼 변경이 어렵다고 했는데 일정이 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외국인 대표만 앞세웠던 지난 청문회 때와 똑같은 이유를 댄 겁니다.
I am the decision maker in Korea. I am the CEO of Coupang Korea. He is the chairman of Coupang Inc., the United States company.
10년 넘게 쿠팡에 근무해온 김 의장의 동생 김유석 부사장 역시 해외 비즈니스 일정을 변경하기 어렵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지난해에만 급여와 주식으로 쿠팡에서 30억을 받은 김 부사장은 그동안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피해왔습니다. 강한승 전 대표 역시 정보 유출 사고 전에 사임해 증언할 위치에 있지 않다며 출석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맹탕 청문회 우려에 여야를 막론한 비판이 쏟아졌고 민주당은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내일 국정조사 요구서도 제출을 좀 하려고 그래요. 청문회를 하고 거기에 또 미진하다고 하면 국정조사까지 하겠다라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어서.
다만 이번 청문회엔 정보 유출 사고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던 박대준 전 대표는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청문회 땐 동행명령권을 발동했지만 출석이 불발됐습니다.
박대준 대표가 외국에 계십니까?
그거를 확답을 제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쿠팡은 유령회사입니까?
이번 연석 청문회는 과방위를 중심으로 6개 상임위가 참여합니다. JTBC 류정화입니다.
쿠팡이 공개한 영문 성명도 논란입니다. 한글판과 달리 정부와 언론의 비판을 사실상 허위 주장으로 표현한 겁니다. 미국 증시에선 쿠팡 주가가 6% 넘게 올랐습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지난 26일 쿠팡 홈페이지에 올라온 입장문입니다. 자체 조사 논란에 대해 국문으로는 불필요한 불안감이라며 다소 우회적으로 표현했지만 영문본은 결이 확연히 다릅니다. 불필요한 불안 대신 허위에 따른 불안이라고 못 박았고 억울한 비판이라는 표현은 허위로 제기된 혐의라며 정부와 언론의 지적을 사실상 허위 주장으로 규정했습니다. 협력 과정에 대한 묘사도 딴판입니다. 국무부는 쿠팡이 정부와 만나 협력을 약속했다고 썼지만 영문부는 정부가 쿠팡에 접촉해 전면 협조를 요청했다며 먼저 손을 내민 쪽이 마치 정부였던 것처럼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한층 강한 어조의 영문 성명은 미국 투자자들을 겨냥한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쿠팡이 외부 유출은 없었다며 자체 조사 결과를 선제적으로 공개한 이후 뉴욕 증시에서 쿠팡 주가는 6.45%나 급등했습니다. 미국 시장이 쿠팡의 대형 사법 리스크가 통제됐다는 신호로 받아들인 걸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대응 기조가 어느 때보다 강경한 상황에서 쿠팡의 이런 이중 메시지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국민들한테 피해주고 그러면 엄청난 경제제재를 당한다. 잘못하면 회사 망한다. 이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됩니다.
미국 시장의 안도 매수세를 노린 승부수가 오히려 규제 당국에 더 큰 칼날을 부를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보수 진영 출신의 이해훈 전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여야를 넘는 파격 인사로 경제 분야 전문가를 지명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국민의힘은 물타기 인사라면서 이 전 의원을 제명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 조직 개편으로 신설되는 기획예산처의 초대 장관 후보자로 이해훈 전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내년 1월 국무총리실 산하에 신설되는 부처입니다. KDI 연구위원 출신의 이해훈 후보자는 국회 예결위 간사를 맡는 등 경제통 정치인으로 꼽힙니다. 한나라당 등 보수 정당에서 3선 의원을 지낸 만큼 전문성을 강조한 파격 인사란 평가가 나옵니다.
해당 분야의 전문성은 뭐 누가 어떤 흠을 잡지 못할 정도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실용과 통합이라는 어떤 그런 어떤 그 국정의 철학 기조 우에서 이분들이 더 큰 힘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앞서 보훈부 장관의 보수 출신의 권오울 전 의원을 기용한 사례처럼 청문회 부담을 줄이려는 판단으로도 풀이됩니다. 이 후보자는 경제와 민생 문제 해결은 정파나 이념을 떠나 협력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 소신이라며 무거운 책임감으로 모든 것을 경제 살리기와 국민 통합에 쏟아붓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선 즉각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의 내정이 물타기라며 출세를 위한 부역행위란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또 이 후보자가 탈당계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즉각 제명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국민의힘 서울 중구 성동을 당협위원장으로 최근까지 집회에 참여해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한나라당 출신 김성식 전 의원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에 이경수 이네이블 퓨전 의장을 각각 임명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일부터 청와대로 집무실을 옮겨서 공식 업무를 시작합니다. 국가 수반을 상징하는 봉황기도 내일 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내려지고 청와대에 개양됩니다. 이에 맞춰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과 업무 표장도 청와대로 다시 바뀝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본관뿐 아니라 핵심 참모들이 모여있는 여민일관 집무실에 주로 머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해교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전원주 전 비서실장을 피의자로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로비 창구로 지목된 통해교 전직 간부들도 연 이틀 불렀습니다. 김상 기자입니다.
통일교 2인자로 꼽히는 정원주 전 비서실장이 오늘 오전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피의자로 전환되고 첫 소환 조사입니다.
오늘 어떤 내용 설명하실 계획이십니까?
한학자 총재 최측근인 정 씨는 통일교 재정 전반을 관리해 로비 자금 흐름을 밝힐 키맨입니다. 열흘 전 참고인 조사에선 자신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경찰은 정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전환해 금품 전달에 관여했는지 재차 추궁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동시에 통일교 부산지역 전 간부 박모 씨도 오늘 소환됐습니다. 통일교 한일해저터널 사업에 관여한 걸로 알려진 박 씨는 2020년 전재수 민주당 의원이 한 총재 자서전을 들고 찍은 사진 속 인물입니다. 전 의원이 사업 청탁을 받고 현금과 명품 시계를 받았다는 의혹을 따져 물은 걸로 보입니다.
전재수 의원과 한일해저터널 관련해서 논의하셨을까요?
경찰은 어제도 통일교 전 한국회장 이모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이달 말 만료되는 점을 의식해 속도전에 들어간 겁니다. 오늘 소환된 박 씨가 전방위 로비 창구로 지목된 산하단체 UPF의 전 부산지회장도 맡았던 만큼 전현직 의원 다수는 물론 지역 정치권 불법 후원 의혹으로 수사망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JTBC 김산입니다.
통일교 특검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간 평행선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천지 의혹을,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의 수사 은폐 의혹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황혜린 기자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통일교 특검법 처리를 오는 30일 이후로 미뤄서는 안 된다며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했습니다.
방탄 침대 축구로 버티려 한다면 국민들께서 용서치 않으실 것입니다.
수사 대상과 관련해서도 민주당 특검 법안에는 민중기 특검의 수사 은폐 의혹은 빠진 반면 신천지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 의혹이 추가됐다고 문제 삼았습니다.
대장동 국정조사처럼 말도 안 되는 조건을 걸고 트집을 잡아서 연말연초 넘기고 대충 협상하는 척하다가 특검을 무산시키려는 것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의 핵심은 정규 유착 문제를 뿌리 뽑는 데 있다며 신천지 의혹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
통일교든 신천지든 종교 분리 원칙을 훼손하고 선거에 개입했다면 둘 다 성역 없이 봐야 합니다. 국민에게 뭐가 캥기는가라는 의문을 남깁니다.
또 민중기 특검의 통일교 수사 은폐 의혹에 대해서는 정권 봐주기 수사 등 연관성이 드러난 것도 없는데 이를 특검 대상에 포함하자는 건 결국 특검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여야 간 협상이 이어지는 있다며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할 경우 1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원내 수석부 대표 회동을 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여야는 내일 다시 만납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180일 동안 이어진 김건희 특검이 오늘 수사를 마무리합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인을 구속 기소했지만 검찰 봐주기 수사 의혹이나 양평 고속도로 의혹과 관련해서는 핵심 관계자를 불러내지 못했습니다. 심가은 기자입니다.
김건희 씨 관련 16개 의혹을 들고 출범한 특검은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인을 소환하며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11시간 동안 진행된 첫 조사에서 김 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이 서희건설에서 선물한 6,200만 원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실물과 이봉관 회장의 자수서를 받아내면서 분위기는 반전됐습니다.
서희건설 측이 김건희 씨에게 교부하였다가 몇 년 뒤 돌려받아 보관 중이던 목걸이 진품 실물을 이미 제출받아 압수하였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을 이유로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곧이어 전직 대통령 부인이 구속 기소되는 유례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해 가장 형량이 높은 뇌물 혐의를 적용하는 데엔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추가 수사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몫이 됐습니다. 산부터건 주가 조작 의혹과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의 핵심 인물로 추정됐던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은 소환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수사 봐주기 의혹을 받는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도 소환에 불응하자 경찰에 남은 수사를 넘기기로 했습니다. 특검은 내일 오전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김건희 특검을 마지막으로 3대 특검이 모두 마침표를 찍었고 내년 1월부터는 법원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다음 달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첫 선고도 예정돼 있습니다. JTBC 심가은입니다.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해서 가상자산 17억 원을 빼돌린 외국인 해커를 경찰이 5년 동안 추적한 끝에 국내로 송환했습니다. 한국인 피해자 8명도 모두 1,600만 원을 빼앗겼습니다. 박호영 기자입니다.
무장한 경찰이 주택 안으로 들이닥칩니다. 경찰에 둘러싸인 외국인 남성. 악성 프로그램으로 전 세계 가상자산을 훔친 해커입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리투아니아 해커 A씨를 검거해 지난 24일 국내로 송환했습니다.
씨를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로 체포하겠습니다.
A씨는 2020년부터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해 약 17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가짜 윈도우 정품 인증 프로그램을 퍼뜨렸는데 설치된 PC에서 송금하는 가상자산은 모두 A씨 계좌로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3,100개의 가상자산 주소에서 17억 원을 빼돌렸고 한국인 8명도 총 1,600만 원을 빼앗겼습니다. 경찰은 2020년 8월 1,2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했는데 엉뚱한 주소로 송금됐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피해자 컴퓨터에서 악성 프로그램을 발견하고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추적해 A씨의 인적 사항을 특정했습니다. 한국인 피해자 7명도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인터폴 적색 수배를 요청해 추적했고 지난 4월 조지아로 입국하던 A씨가 현지 경찰에 체포되자 인도받은 겁니다. 결국 A씨는 지난 26일 영장이 발부돼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국경 없는 사이버 범죄도 전 세계 법 집행기관과 협력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호연입니다.
서울 서부지법에서 있었던 폭동 사건에 가담한 사람들을 상대로 법원이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였던 만큼 법원도 이례적인 조치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이희령 기자입니다.
법원 건물에 불을 지르려 하고 판사실 문도 발로 차고 들어갑니다.
당하는 순간 쓸 수 있죠, 당하는 순간 쓸 것 같아요.
지난 1월 서울 서부지법 폭동 당시 법원 안팎에서 포착된 범행 모습입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이 폭동사건 가담자들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폭동으로 기소된 피고인은 약 140명, 재산 피해 액수도 6억 2,200만 원에 달합니다. 법원이 개인을 상대로 직접 피해 회복 소송을 제기하는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법원은 가해자들의 형사재판 결과,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성형외과 의사가 한 남성으로부터 현금 뭉치를 건네받습니다. 이 의사, 프로포폴 중독자 10명에게 총 5억 원을 받고 프로포폴을 75번에 걸쳐 불법으로 투약해줬습니다. 돈이 부족한 투약자에겐 돈 대신 명품 가방 여러 개를 받아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의료용 마약 전문수사팀은 올해 2월부터 집중단속을 실시한 끝에 의사 3명, 투약사범 20명 등 총 41명을 입건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부산 해운대구 공사 현장에서 40대 외국인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한 작업을 하다 빈 승강로로 떨어져 숨진 걸로 보고 있습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우한 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일어난 지 내일이면 1년이 됩니다. 참사 현장에는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졌고 유가족들은 제대로 진상을 밝혀달라고 했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1년 전 참사가 일어났던 활주로. 부서진 기체는 치워졌고 충돌이 있었던 콘크리트 둔덕만 남아있습니다. 활주로 밖 담장에는 잊지 않겠다는 글귀가 적힌 수많은 리본이 푸른 물결이 됐습니다. 추모객들은 사고 현장을 걸으며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이런 사회적 참사가 많은 사람들이 잊지 않고 기억을 했으면 하는 바람.
앞으로는 다시는 사고가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공항 2층 벽면에 꾹꾹 눌러 쓴 글귀에는 희생자들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담겼습니다. 합동 분향소에 한 송이 국화를 놓고 애도하는 발길도 이어졌습니다.
좀 더 많은 분들이 여기에 유가족들과 함께하고 이분들의 아픔 함께해 주셔가지고.
아버지는 이제는 세상에 없는 아들에게 사랑한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못한 게 한으로 남았습니다. 한 점 의혹 없는 제대로 된 조사와 책임자를 처벌해 희생자들의 억울함이 풀리기를 바랐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수사를 통하든 정부에서 사과를 발표를 하든 있는 그대로를 유가족이 알 수 있도록 좀 해달라. 단지 그것입니다.
무안국제공항에서는 내일 오전 정부가 주관하는 여객기 참사 1주기 추모식이 열립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지방 신공항들이 대부분 철새 도래지 근처에 추진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정치 논리로 우후죽순 추진을 하다 보니 꼼꼼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신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나무마다 새하얗게 모여있는 새떼. 무안국제공항 활주로에서 수킬로미터 떨어진 대섬입니다. 이런 조류 서식지가 무안국제공항 인근에 4군데 있습니다.
But the problem is, again, the location of that airport was wrong. It was made clear in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that the bird strike risk was high.
179명이 목숨을 잃은 사고 뒤에도 달라진 건 없습니다. 기존 공항 15개에 더해 전국 8개 지역에서 신공항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신공항 사업은 지난 9월 법원이 조류 충돌 위험이 크다며 제동을 걸었지만 국토부가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무안국제공항보다 항공기 조류 충돌 위험이 656배 높은 새만금.
저 보십시오, 지금. 지금 민물가마우지들이 지금 이동하고 있죠. 그 위치가 지금 신공항 예정부지 위입니다. 북쪽과 남쪽에 서식지가 고르게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공항 자체를 횡단을 해요.
이미 새만금에서는 비행기하고 좀 부딪히는 경우가 많이 목격되기도 합니다. 뭐 전투기가 가마우지랑 부딪히는 경우도 있었었고.
단순 퇴치만으로는 사고를 막기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넓은 영역이기 때문에 몇 사람의 힘으로는 이게 그 조류 퇴치가 안 돼요. 새들도 똑똑해서 이 사람이 와서 공포탄 터뜨리면 여기에서 이쪽으로 옮깁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8곳의 신공항 건설비만 24조 원이 넘습니다. 이미 기존 공항 15곳 중 11곳이 적자. 경영난은 안전관리 빈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지역 표심을 노리는 정치권은 신공항 유치를 무책임하게 부추깁니다.
그런 거를 무시하고 그냥 여기 공항 짓자. 그냥 야, 이 지역에 하나 있어야 돼. 뭐 정치적 논리죠. 아, 그 되게 위험한 발상인데 결국은 그런 큰 사고가 난 거 아니에요.
안전과 환경 문제를 따져보는 절차는 쉽게 무시됩니다. 예비 타당성 평가는 뚜렷한 근거 없이 면제되는 경우가 많고 환경 영향 평가는 통과 의례로 전락한 지 오래입니다.
환경 영향 평가에서 불리하게 나오면 다시 해요. 유리하게 나올 때까지. 그래서 그거를 그냥 귀찮은 한 단계로 생각하고 재수 없어서 돈 더 드려야 된다는 정도로 자꾸 생각하는데.
비용과 위험은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일본이 자국에서 출국하는 사람들에게 매기는 출국세를 내년 여름부터 3배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은 물론 해외로 나가는 일본인도 내야 해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도쿄 정원석 특파원입니다.
올해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지난달까지 3,900만 명, 역대 최다입니다. 같은 기간 해외로 출국한 일본인은 1,343만 명. 일본을 출국한 사람 합계는 연말까지 5,500만 명을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의 현재 출국세는 1인당 1,000엔. 지난해에는 외국인 관광객과 일본인 여행객을 합쳐 5천만 명 정도가 출국했기 때문에 일본은 출국세로만 500억 엔, 우리 돈 4,700억 원어치를 거뒀습니다. 일본 정부는 출국세를 내년 여름부터 3배인 1인당 3,000엔으로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관광객이 몰리는 만큼 환경 정비 등의 예산이 더 든다는 겁니다. 출국세는 항공료의 합산에 계산되기 때문에 보통은 잘 확인하지 않습니다.
We'll still keep coming back. Nothing you can really do about it. Yep. We love it here, so we'll come back.
3인 가족 10만 원 가까이 좀 오른다면 조금 신경 쓰이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오지 못할 정도의 그 큰 비용은 아니지 않나.
해외로 나가는 일본인도 마찬가지로 내야 합니다.
今年は 3回か 4回? 日本人にはやめてほしいです.
일본은 출국세로만 우리 돈 1조 5천억 원 이상을 거둘 전망인데 이 돈으로는 일본인들의 비싼 여권 발급 수수료를 깎아준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일본인의 여권 소지율은 17.5%로 OECD 국 중 최하위 수준입니다. 도쿄에서 JTBC 정원석입니다.
삼성이 강민호 선수와 2년 최대 20억 원에 재계약했습니다. 강민호는 KBO 리그 최초의 네 번째 FA 계약 선수로도 이름을 남기게 됐습니다. 이번 스토브리그에서 최형우 영입에도 성공한 삼성은 더 강해진 전력으로 내년 시즌을 준비하겠다는 각오입니다.
2026년에는 반드시 한국 시리즈를 저희 라이온즈 파크에서 열 수 있도록 준비 잘하겠습니다.
내린 목소리로 40년째 전 세계에서 공연을 이어오고 있는 세계가 사랑하는 소프라노 조수민 씨를 뉴스룸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연말에 국내 많은 팬분들을 직접 보시면서 공연을 이어가고 계신데 공연할 때는 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죠. 아무래도 해외에 있을 때는 제가 소프라노 전문적인 그런 보컬 리사이트를 많이 하는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좀 더 많은 분들이 즐겁게 보실 수 있도록 레퍼토리도 좀 많이 다루고 더 재밌고 그런 식의 콘서트를 많이 하고 있어요.
지난 5월에는 프랑스 문화부에서 코망데르 문화예술 공로 훈장을 받으셨어요. 이거는 어떤 의미로 좀 남아있나요?
프랑스에서 가장 급이 높은 문화훈장을 제가 받게 돼서 사실 굉장히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훈장은 뭐 그냥 뭐 음악을 잘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 한 아티스트가 걸어온 길 그리고 그 프랑스를 그 사실 문화의 제일 강국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그 프랑스에서 얼마나 이 아티스트가 많은 일을 했는지 그런 거를 따져봤을 때 굉장히 기뻤고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프랑스에서 조수미 제1회 국제 콩쿠르를 또 했고 또 유네스코 예술가로서도 일하고 있고 하니까 네. 여러 가지로 좋은 일들을 아마 좀 인정해 주셔서 네. 이렇게 기쁜 상을 받게 된 것 같아요. 네.
특히나 올해는 수많은 케이팝 곡들이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많이 받았잖아요. 이런 소식들을 좀 접하시면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사실 83년도부터 이제 제가 공부를 시작했을 때 유럽에는 사실 한국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세계를 여행을 하면서 피부로 제가 직접적으로 느끼죠. 각 나라의 그 공항을 지날 때마다, 그 각 나라의 도시를 지날 때마다 이 한국 여권을 갖고 있다는 게 얼마나 그때는 힘들고 남한이냐 북한이냐 그거 따지느라 다른 사람들은 다 비행기를 탔는데 저 혼자만 검사 받느라고 못 하고 검사 끝나고 나면 이제 비행기를 딱 들어가면 많은 사람들이 촥 저를 째려보고
늦게 와서
늦게 와서 요즘은 어디 가나 다들 친절 한국말도 들리고 아무튼 지금 저는 정말 여행할 맛도 나고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래서 지금 어느 공항을 가나 우리나라 사람들 다 스마일 Thank you, BTS. 블랙핑. 네. 뭐 이런 우리나라의 K-컬처, 이 K-POP의 문화도 굉장히 사랑을 받아서 너무 뿌듯하고 정말 눈물 나요. 네. 너무 기뻐요.
최근에 혹시 좋아하는 뭐 K-POP이나 자주 따라 부르시는 노래가 혹시 있으세요?
저는 이 골든을 제 머리에서
K-POP 때문에
떠낼 수가 없어요. 계속 부르고 그 가사도 물론 좋지만. 네. 뭐 운동할 때나 뭐 그럴 때나 너무 기분이 좋고 네. 혼자서도 막 이렇게 콧노래하고 그리고 어떨 때 사람들 막 지나다닐 때도 이렇게 크게 틀어서 이렇게 막 듣게 하고 어떤 사람 지나가다가 I know that song 이러고 막 그러면 너무 행복해요.
내년이면 무대에 이제 데뷔를 하신 지 40년이 되시잖아요. 그때 조수미와 지금의 조수미 어떤 점이 좀 가장 많이 달라졌다고 느끼세요?
글쎄 가장 달라진 점이라면 일단은 제가 눈빛이 많이 달라진 것 같더라고요. 네. 저는 몰랐는데 최근에 제 아는 좀 친구들이 얘기를 해주는데 유학 가서 처음 했던 그 뭐 도큐멘터리 이런 사진을 영상을 볼 때 제 눈이 완전히 도전 도끼 그런 완전히 그 젊은 시절에 정말 뭔가를 해내야 되겠다. 이탈리아에서. 네. 근데 지금은 굉장히 제가 제 자신을 봤을 때 따뜻해졌어요.
스스로 생각하시는 최고의 공연 무대가 혹시 따로 있으세요?
많은 공연을 했고 네. 제 한 무대 한 무대가 굉장히 중요하고 저한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소중한 무대였겠죠. 그죠? 하지만 아주 최고의 무대는 다음번 무대. 아직 최고는 더 와야 합니다.
네, 너무 멋있는 답변이신 것 같은데요. 다음번 무대가 네. 나의 최고의 무대가 될 네. 거다. 자, 내년에는 이름을 건 페스티벌도 열리고 이게 새 앨범도 낼 예정이라고 하는데 어떤 계획들을 좀 하고 계신지.
카이스트 석좌 교수로서 몇 년간 이렇게 학교를 가보면서 느낀 게 역시 우리의 갈 길은 과학과 예술이 어떻게 함께 공존할 수 있냐.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흥미롭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나온 앨범에는 AI가 있을 수도 있고 새로운 장르의 음악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그런 앨범 하지만 현존하는 작가들 작곡가들이 저를 위해서 곡을 쓴 곡들 그런 것들로 모아지고 있어요.
새해를 앞두고 세우신 목표나 뭐 앞으로의 꿈이 있다면 한번 들어볼까요?
뭐 2026년은 저한테는 너무나 중요한 해고 스케줄도 너무 많아서 사실 살짝 겁이 나요. 근데 저는 한 가지 확실한 게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이 길처럼 꾸준히 최선을 다해서 정성스럽게 그렇게 가보자. 그러면 모든 일이 될 수, 잘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뭐 다이어트죠. 평생.
너무
다이어트는 어디를... 예, 이거는 진짜 never ending story. 이거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목소리 또 조수미랑 아티스트를 보러 오는 그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에게 사랑을 더 받기 위해서 역시 최선을 다해서 다이어트를 해야 될 것 같아요. 2026년도도
너무 좋아하는데 못 먹어서 가장 아쉬운 음식이 있으세요? 최애 음식?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해외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네. 지금 공연도 있고 이런 저는 떡볶이하고 네. 제가 못 먹는 김치찌개 그다음에 새우깡 뭐 이런 걸 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런 걸 진짜 정말 너무너무 땡길 때가 있어요. 네. 또 어떨 때 보면 진짜 새우깡 한 번씩 먹으면서 한국도 그리워하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보면 참 내가 봐도 아유 할 수 없구나.
너무 참기 어려운 음식들인데요. 떡볶이랑
맞아요.
새우깡.
그리고 우리 추억이 담긴 맞아요. 음식들이고 또 과자라서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 내년에 이제 밀라노 올림픽도 있고 6월에 북중미 월드컵도 있는데 선수들을 위해서 만약에 곡을 하나 부른다면 어떤 곡을 좀 선곡을 하실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네. 챔피언보다 더 나은 곡은 없는 것 같아요. 그게 2002년에 쓰여진 곡이잖아요. 네. 근데 아직도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이 처음에 이게 나오면 이 가슴에서 그냥 뭔가 이렇게 확 우러나오면서 뭔가 그래서 운동선수들한테 제가 DM을 많이 받는데 네. 선생님 제가 오늘 소식 응? 저기 운동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 노래 듣고 제가 다시 한번 힘냅니다. 이런 거를 제가 몇 번 받은 적이 있어서 우와. 아 진짜 다른 건 몰라도 이 노래는 참 잘했구나.
챔피언. 네. 정말 그러니까. 불멸의 곡이 될 것 같다는.
맞아요. 불멸의 네. 곡이 될 것 같아요.
네. 오래오래 저희 곁에서 좋은 음악 들려주시기를 항상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 오늘보다 더 포근할 거란 예보입니다. 중부지방에는 비나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원 내륙 산지에는 오늘 밤사이 눈이 많이 올 거라고 하니까요.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뉴스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